반갑습니다. 조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지금 사명자 대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주신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일 기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에,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 사명자들의 이야기요, 고백이요,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벽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예수를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인공 모세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습니다. 탄생부터 출생부터 그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왕자로 사는 것 같았지만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위대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한순간에 떨어지고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양치기의 인생이 아니라, 쓸쓸히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여 거듭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쓸쓸하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동족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과 4장을 잘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다섯 번이나 사양합니다. 모세가 다섯 번이나 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합니다. 모세가 그때마다 핑계를 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고백, 이 응답을 보면 너무 자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비하, 부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스스로를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대답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과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동족의 구원자로 마땅한 인물입니까? 일단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에 80살이면 정말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80의 인생의 절반은 광야에서 들짐승 목축을 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둔 채 짐승들과 버타며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인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그저 내 인생의 후반부가 안락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편안했으면 그것을 바라는 게 더 마땅해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하나님을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가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모세의 자조적인 태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비하의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완성해가는 그 귀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나의 부족함을 이유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좀 바빠요. 주님, 자녀 잘 키우고 대학 잘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낸 다음에 순종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열심히 지금은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인생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전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혹시 이 모세의 자조적이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닙니까?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시라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세가 스스로의 상황과 형편, 조건과 자격에 매어서 일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꾸 자기가 일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자격 없다 생각하지요. 모세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하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가르치는 말을 전하기만 하여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모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며 묵묵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매여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살다가 보면, 아, 내가 헌신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두근거림과 떨림에 순종해야 하는데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 또 그런 비슷한 생각과 또 몸부림이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한다거나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중압감과 부담감으로 느껴왔습니다. 아, 미룰 수만 있으면 조금 미루고 싶다. 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거두어 가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은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목사답게 만들어 가실 뿐이다.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자 율법을 완성한 모세마저도 이 처음은 참 연약했습니다. 거듭 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못해요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여전히 부담감과 연약함, 또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사명자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들어 시험했습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예수님 매우 굶주리신 것을 알고 돌로 빵을 만들어라 유혹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분명히 잘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펼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그 모진 고난의 길 대신에 편안하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내 육신의 형평, 사람들의 인정,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길에 예수님은 시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 홀로 외로이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좋은 동역자였던 아론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아론은 평생 모세의 곁에 함께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서도 늘 모든 순간마다 모세와 함께합니다. 그의 편이 되어주며 그의 힘이 되어줍니다. 아론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 모세의 곁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대신 전쟁하게 하시고요, 훌을 통해 모세의 손을 붙드십니다. 십보라를 통해 죽음의 위기를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일하실 때의 귀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복된 공동체요, 아름다운 동역자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귀한 선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은 때로는 우리 안에 작은 시기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자꾸 연약함과 가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서로를 향해 바라볼 때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자구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벗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는 최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루터 한 사람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끝까지 보호하고 성에 숨겨주어 그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수도 원장이었자 스승이었던 스타피우스는 평생토록 루터의 인생의 멘토요 상담자요 그를 지지해주는 격려자였습니다. 멜랑히토는 학문과 이론으로 루터를 보호하고 지지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멜랑히톤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의 말은, 나의 이야기는 그저 장황한 저술에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로마 교회가 루터를 공격할 때, 반대자들이 루터를 공격할 때마다 멜랑히톤은 조목조목 논리와 이성과 신학적 지식으로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 멋진 동역자들이 할 수 있겠지요. 종교개혁이 루터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개혁해 하시며 변화시키는 그 귀한 사역이 루터 한 사람, 그 사람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귀한 동역자들 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순간순간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긴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이 몸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간구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종들을 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모세는요, 이 당시에 모세는 스스로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사람,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실패한 인생,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동족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너가 훗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모세, 스스로를 자조하고 비하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비록 우리 지금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아, 부르심의 그 끝에는, 그 순종과 응답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 부단한 인생보다는 그저 안락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죄성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쁜 내 일상, 내 바쁜 시간 다 쪼개고 쪼개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귀한 봉사를 좀 해보리, 하나님께 내 빚진 마음 갚기 위해 굳은 일 좀 도맡아서 해보리 라고 시작하는데 웬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아쉬운 소리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남몰래 선행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몰라줄 때 혹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절제하고 금욕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친구들에게 오히려 어리석다, 조롱받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 유혹, 시련, 사건들이 자꾸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에게도 위기가 많이 닥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여,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16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가? 아, 애굽의 가마에는 고기가 가득 있었더라. 이런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때마다 사건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웠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도중도중마다 시련마다 그 사명의 길을 주저앉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전 더 못하겠어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포기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때마다 인내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굶주림 앞에서도,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 자리로 하나님 동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는 그 인생들을 당장은 지금은 모질고 고단하고 부단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종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라시는 영적인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가,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히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묻고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50일 사명자 대회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시간을 쪼개어 기도합니다. 내 정성을 들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 서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쓰임 받으실까를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담대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맡기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주변과 사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행복한 사역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